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 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절제하기도 하고 또 돈 쓰는 것도 규모 있게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여러 모양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새학기가 되거나 또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또 배우자를 찾거나 그러면 다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좋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요? 아마 신학계 들어가는 아이면 좋은 친구라고 할 때 어떤 아이를 보면 이 아이는 참 좋은 아이다. 또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를 만났을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저 사람 참 좋은 배우자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기도들을 하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조언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어쩌면 우리 안에 잘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미 거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는 말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아이를 만나면 그 아이가 좋은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가 다시 말해서 적어도 판단은 상대방의 아이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어도 나쁘다는 아이는 악하다는 아이는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 아이하고 안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러 오다가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 뭐 장로님이 예배 드리러 올 시간에 다른 일이 모르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하러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아 정말 다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떤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런 수많은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 가다 지하철 안에서 노숙인을 만났을 때 아, 저 사람 참 불쌍해서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도 같지만 얼마나 인생을 못 살았으면 저렇게 사람이 얻어먹고 살고 비참할까 또 아니면 국가를 욕할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을 왜 세금까지 냈는데 잘 안 돌봐주냐 내지는 저런 인간들에게 왜 돌봐주냐 뭐 다양한 판단들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좋다라는 말 속에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으로 좋다의 반대말로 나쁘다든지 악하다 이런 것 놓으면 그래도 덜할 터인데 이 좋다라는 말 속에서도 이미 다양한 그룹들이 형성이 되고 자기 취향에 의해서 그 대상이 단지 물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배타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사귀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성품이 참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조건에 맞는 직장에 가면 우리 삶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한 가지가 어쨌든 자신의 선택하는 기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쉽게 편을 가를 수 있는 요소가 이미 그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관련된 일인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손으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으면서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해서 언급하려고 하면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 때 저 안식이라는 말, 이것이 안식일이 되는데요. 그 말의 뜻이 뭘까라는 것을 분간하지 아니하면 이 본문은 오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저 본문에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셔서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에 이 구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 끝에 보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함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만 안식일에 있어서 거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일을 안 하시고 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고 첫날부터 6일까지는 속된 날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도 거룩하신 분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지요. 단지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신 분이 일을 하셨어요. 그건 속된 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이 구절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이 쉬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일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이 날은 거룩함이 다른 날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다름이지 앞에 날은 일을 해서 속되고 이 날은 쉬어서 거룩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이 일곱째 날이 거룩하다고 붙이시는 이유는 앞에 날들이 문제가 있고 이 일곱째 날이 온전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 일곱째 날은 앞에 첫날부터 6일까지의 날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 속에 아주 숨겨져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다름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 다름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자꾸만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많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눈으로 본다면 이 일곱째 날이 다른 날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이 거룩한 이유는 다른 날이 속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날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날처럼 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 자체는 결코 속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노동에 대하여서 속되다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직업을 구할 때 보면 얘야 뭘 했어든지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신이 생각하는 아주 고상한 직업이 있고 이런 정도의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야 내가 이것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 되게 수치스럽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것 보면 말은 하지 않아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어쩌면 거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점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인가를 금지함으로 또 배제하고 분리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그것이 아니라 이 날은 다른 날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성도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야, 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야, 저 사람들은 막 도둑질을 잘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들이 갖고 그렇게 해. 그런 사람들을 다 쳐내서 분리시키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분리라고 할 때에, 사람을 분리한다고 할 때에 내게 정말 좋은 것이 있어서 저 사람들과 안 사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 때문에 저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를 분리할 때 내 안에 좋은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나는 달라라고 이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들은 참 보기에도 나빠,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과는 사귀지 마,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늘 평가를 해서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열등하고 나보다 비도덕적이고 그러면 사귀지 말라라는,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런 방식의 거룩을 추구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을 결국에는 악마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손해가 나기 전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를 두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순간 그때부터 돌변하여서 거의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도 당연시합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네가 그런 자격밖에 없으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폭력을 보면서, 특히 그런 폭력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주장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심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거나 이 다름을 인정함으로 함께 누려야 할 그 다양성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면서도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그 파는 바리새파입니다. 여러 문파가 있었지만 이 파가 제일 많이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바리새파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주적이 바리새파였고요. 또 회심한 바울 사도도 바리새파에서 회심을 하였고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난 뒤에 살아남은 유일한 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파가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 70년 이후에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몰락하고 난 뒤에 이들이 바리새파만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요, 갈릴리에서부터 항상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시비를 걸고 질문을 하는데 이들이 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을 소위 생활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서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아주 귀하게 여겼고요. 그 다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손 씻는 이 정결 예식,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십일조를 바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 여기에 저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일부 예배 때는 이들이 생각하는 39가지가 있다고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2부 설교 때는 뺐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있으면 올려주실 수 있으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들이 묻는 것은 이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들은 추수와 관련돼서도 무려 39가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추수와 관련돼서도 39가지. 이런 것이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나무에 꽃이 피었고 열매가 달려있는데 그 나무에 달린 꽃과 열매가 너무 향기로워서 그 손을 잡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향기를 맡으면 이건 노동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피어 있는 꽃이라면 향기를 맡아도 된다. 이건 노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손 한번 잡는 게 이게 노동이에요. 아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은 다 지금 다 걸리겠죠. 이게 곧자일이라고 하는 추수 때의 이삭 자르는 건데 아, 이 제자들이 이걸 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설명서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아, 주일날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노동과 관련된 39가지는 이런 겁니다 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잔디를 깎지 말아야 하며 자라는 꽃과 식물을 손으로 다뤄서도 안 되고 아 정말 할 일이 그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의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여기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 거룩한 삶을 살기 전에 이 규정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거 판단하다가 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히 병자가 많았다더라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려 저와 비슷한 유가 네 종류가 또 되어 있습니다. 한 다섯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저 모든 것들이 저만큼의 분량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아마 어떤 해외에 생활하셨던 분들은 정통 유대인들을 만나면 요즘도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그래서 아파트는 낮은 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다 거룩하게 살려고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여기에 문제는 이겁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비벼 먹었다는 것은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배고플 때가 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때가 있고 가난하게 꼭 쭉 평생을 살 수도 있다. 그것 가지고 아, 내 믿음이 잘못됐나 봐, 잘됐나 봐 그런 거 판단의 기준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이들이 자기가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어야 할 만큼 배가 고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배고파서 자신들의 밥을 해먹고 있으면 지금 이게 안식일인데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배고프면 헌금 가지고 밥 사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그러면 됩니까? 이러는 사람이 그래도 됩니까? 라고 즐겁게 묻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선생님들은 다 반대예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주일날 흥금 가지고 오다가 배가 고프면 다 밥 사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역시 목사님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 밥 사 드시러 가시겠죠? 조건이 배고프면이에요. 배고프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2장에 자기의 이름을 인자라고 자꾸 지칭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인자의 말뜻보다도 그 인자가 하시는 행동을 가만히 보시면 이 2장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뭐라고 논쟁을 했어요. 또 죄인들에게 가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할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하시면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6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거룩한 사람은 이런 죄인들하고 늘 분리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려면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진리의 진리됨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진리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여러분, 배타성이 있지만 이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는 것은 포용성이에요. 진리는 배타성이 있지만 포용성으로 진리가 드러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배타성이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밖에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라. 너희들이 죄인들처럼 사랑하면 그건 아니다.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타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분이 죄인들을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잠을 자고 함께 여행을 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을 비난하는 자들을 대하여서 판단하고 오히려 비난받는 제자들 편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배타성을 가졌지만 이런 포용성으로 드러난다는 이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미시나에 있는 그 엄청난 주일 노동하지 말라는 규정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활 속에서 손을 씻고 누군가 사람이 오면 손 씻을 물을 주면서까지 그들이 정결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룩의 추구가 무엇을 낳았는가 하면 분리를 낳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엄청난 갈등을 낳고 차별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이 다름으로 구별되는 내가 가진 삶의 생각,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 내 삶의 어떤 성품 이런 걸로 다르다고 증명이 되지 않고 내가 가진 규정을 가지고 남을 자꾸만 분리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면서 동등하게 사람으로 대하고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이 또 우리 자신의 말을 통해서 예수가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진리의 배타성과 더불어서 이 포용성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의 1, 2장에 그렇게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신 분이 쉬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이 다 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옹호하십니다. 그것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다윗의 행동을 가지고 와서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놉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배가 고팠어요. 무려 3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아히도벨입니다. 이걸 기록하는 아마 서기관들이 잘못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 놉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해당자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니고 아히도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 그대로 다 하나도 틀림이 없다 이런 말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과장법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하면 이런 서기관들의 오류들 이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나 내용이나 하나님의 어떤 분이 이런 걸 알려주는 데는 흠이 없는 책이지만 글자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3일 동안 굶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일행이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만 제사장이 뭘 줬는가 하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 이 진설병은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대표해서 12덩이 떡을 그 지성소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은 거예요.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절대 일반인은 먹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을 주고 또 다윗은 떡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무기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죽였던 골리앗의 그 창틀을 달라고 해서 그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떡도 주고 전쟁의 무기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 제자들이 이삭 비벼 먹다가 욕을 먹으니까 너희 조상 다윗을 봐라. 다윗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였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만 먹는 음식을 다윗이 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고픈 자는 먹어도 된다. 또 내 식탁에 올라왔던 이 떡이라 할지라도 배고픈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배고픔을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성의 방향은요. 정말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지만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늘 사람을 향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은 배고픈 자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주일을 지킬 때에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만 동시에 나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가 돌아봐야겠죠. 우리 모두가 다 수평적인 거룩을 예배나 우상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말한다면 이 수직적인 거룩이 그렇다면 수평적인 거룩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히 배고픈 사람들, 나그네들 먹이고 형제자매들 미워하지 않는 것. 참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말하느냐, 원래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사실은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 상태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만 가지고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우리의 삶이 정말 무엇이 주님을 닮는 것인지를, 무엇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인지를, 또 안식일인지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안식일 규정보다도 사람의 궁핍한 삶을 돌보는 것이 바로 사람을 위해 있는 안식일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아마 큰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많습니다. 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정당이 있고 그것만 추구해서 될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늘 저와 대화를 나누는 몇몇 집사님들, 저와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르고 그렇지만 늘 대화하면서 서로 배워가고 또 제가 모르는 거 듣고 깨닫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짓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거 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위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파들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 이 세상에 누구든지 가장 비천한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도 주님이 내려가셔서 그를 부원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임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에도가 중요합니다. 안식일에도. 월요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화요일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인 다 주님이시죠. 토요일 이날의 주인도 주님이시죠. 여러분, 오늘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삶의 전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이 이 날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는 월요일 날도 안식일처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이 주일에 월요일처럼 여러분 일을 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많은 것 할 수 있습니다. 참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마지막 28절에 있는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는 것을 제가 헬라어가 좀 부족하긴 해서 사역을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고는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번역을 이 문장의 어순대로 번역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어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름으로 주는 사람의 아들이며 안식일의 아들이다. 말이 이상하죠, 그죠? 주는 사람의 아들이며 안식일의 아들이다. 그래서 헬라어를 잘 아는 후배한테 전화를 해서 새벽 한 5시쯤, 야, 전화, 새벽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나한테 왔는데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 좀 해다오. 그러면서 막 한 20, 30분 서로 대화를 했어요. 주일 새벽이 되면 목회자들 대부분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 못 잡니다. 그래서 막 둘이 대화를 하면서, 야, 목사님, 참, 어순으로 번역은 맞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성경 전체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인자는 창조주의다. 이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뭐, 그거는 아는 말이고, 그렇지만 저는 여기 안식일의 아들이다. 이 말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 하나님은 자신을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다 피난처되고 주의 품에 달려갑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이제 안식을 주는 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덧붙였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나는 겸손하다. 여러분 안식일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의 뜻은 이분이 오셔서 이 안식일에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육체의 짐이기도 하고 마음의 짐이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짐이기도 하고 수많은 짐들을 자녀들의 짐이기도 하고요. 배우자의 짐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이 날이 아니고 이 날이 아니고 예수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오면 그 쉼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어제까지도 일을 했는데 이 한 날. 그런데 우리는 나를 통하여 쉬는 것은 반복되지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달려가 쉬면 몸은 피곤한 것 같은데 눈물이 나고 분명히 뭔가 잠을 자야 될 것 같은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노래가 나오고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평강이 있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우리의 안식을 삶의 조건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나아가시면 그분이 비난 들을 때는 나를 옹호해 주시고 내가 나 자신을 비난할 때도 우리 예배 기원하면서 읽었던 시편 시편 8편에 있는 4절 5절 말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만 해도 여러분 자기를 얼마나 못됐다고 비참하게 자기를 깎아내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설령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수익금 하나 없어도요 하나 없어도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인생에 가장 존귀한 관을 씌웠어. 너는 결코 그 영광스러움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